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일갈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대상들이 누굴까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합니다. 우리 이 19장 47절 보시면은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20장에 들어오시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가 지금 성전을 맡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고 백성들의 장로들인데 도대체 우리가 너희한테 이런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너희들은 무슨 권위로 누가 너희에게 이런 권위를 줘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리어 이제 되묻는 질문을 하나 던지죠. 좋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다. 세례요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인정받은 세례냐 아니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사람으로부터 난 세례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들이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믿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세례요한을 잘 믿지 않고 있는 뭐 세례요한께 세례받았던 예수님의 권위도 사실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백성 그냥 스스로 난 권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백성들이 다 선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잘 의논하다가 우리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른다 대답하지 않겠다도 아니고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그러면 어디서부터 누가 준 권위인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오늘 9절부터 18절에 있는 악한 포도 농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백성들에게 이제 그 앞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이제 떠났다는 것입니다. 멀리 타국을 떠났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포도 거둘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농부들을 자기 종들을 보내서 이제야 너희들 그 얼마의 소출 새로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낸 종들도 그들이 능욕하고 때리고 새도 주지 않고 그냥 보내고 두 번째 보낸 종도 그렇게 능욕하고 심히 때리고 거의 뭐 죽을 직전에 때리고 새도 안 주고 세 번째 종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참 포도원 주인이 그래도 굉장히 인내가 많으신 분이에요. 당장 막 쫓아가서 막 했을 텐데 생각을 해봅니다. 이놈들이 종들을 보내니까 안 되는 모양이다. 그러면은 좋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을 보내면은 계속 쟤들이 내 아들이니까 그는 존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아들이 온다고? 자 그렇다면 아들은 누구냐?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가 아니냐? 야 저 사람만 죽이면은 야 우리가 이 포도원 독차지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하고는 사랑하는 아들을 그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데려가서 포도원 안에서 피가 있으면 또 포도원도 이제 저주받은 땅이 될 수 있으니까 포도원 밖으로 데려가서 그를 때리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동안 오랫동안 참았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와서 그를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백성들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진멸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준다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시편 118편 22절에 성경에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찌 된 거냐. 결국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랑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다. 그들은 이 돌이 자기들의 건축자들에게는 필요없는 돌이라고 버렸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이 돌을 사용해서 모퉁이의 머릿돌, 새로운 집을 짓는 데 아주 귀중한 머릿돌을 삼으실 것이고 결국 이 돌은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결국 이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머리에 떨어져서 그들을 깨뜨릴 것이 심판할 것이고 결국 그들은 다 가루가 될 것이다. 아마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뜨인 돌에 대한 그런 환상을 이렇게 인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금 신상을 만들었는데 금과 은과 또 쇠와 진흙으로 만든 신상이 다 있다가 결국은 뜨인 돌 와서 그가 쳐서 다 흩어지게 만들었던 그 환상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은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뭐 옆에서 엿들었지만은 이 이야기가 머리가 있으면 알겠죠. 누구를 위한 이야기인가? 야, 우리를 위한 이야기 아니야 이거. 열이 받아서 당장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아 팍 하려고 했지만은 딱 보니까 백성들이 또 잘 듣고 있고 백성들이 또 자기들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겁이 나서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들. 야, 몇몇 사람들을 딱 보내면서 야 가서 너희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말씀 잘 듣는 것처럼 스스로 의인인 채 좀 해라. 그리고는 한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라. 이거는 외통수 질문인데 이거는 절대 빼도 박도 못하는 질문인데 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거 한번 질문 던져봐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정탐들이 가서 예수님 앞에 당신은 막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막 입에 발리 막 칭찬하시고는 딱 질문을 던지죠. 지금 로마 황제 가이사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함정이 들어있는 질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바치라고 한다면은 아니 우리가 지금 로마 유대인인데 어떻게 로마의 속국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매국노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지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답일 것이고 바치지 말라 한다면은 당연히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로마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는 반기를 드는 뭐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반동분자로 또는 이 반란자로 주동자로 또 체포될 수도 있는 바로 이런 질문 함정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질문을 받고는 그들의 간계 간사한 계략을 다 아셨죠. 그리고는 야 너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봐라. 데나리온은 로마 사람들이 쓰는 그 은전이거든요.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은전인데 거기 앞에는 디베리오 황제의 형상이죠. 그 형상 모양이 그려져 있고 뒤쪽에는 가이사가 아구소 신상한 자의 아들이다 대제사장이다 이런 그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은전이거든요. 이거 가져와 봐라. 자 여기 있는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당연히 이제 그러면 가이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 듣고 있던 이 정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말을 능히 책잡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서 침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야기 앞부분은 소위 말해서 권위 논쟁, 이야기 뒷부분은 소위 말한 세금 논쟁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 이야기를 어떤 연결시키고 있는 악한 농부, 바로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26절 긴 본문을 제가 좀 택했는데요. 이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성전에서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따지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으니 야 너희들 더 이상 딴짓 강도짓 그만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물론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지만은 큰 문맥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야 너희들 하고 있는 짓이 하나님의 것을 지금 빼앗고 있는 악한 농부짓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전체가 권위 논쟁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권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먼저 우리 자신들의 권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권위 하나님에 대한 권위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자신들의 권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죠.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고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내세우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권위라는 것이 누가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이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종교심을 발휘해서 열심히 성전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들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권위만 계속 내세우고 나간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 영광 받아야 될 교회, 이 성전마저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기에 일조하고 있는 권위 주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높은 뭐 대제사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가 대제사장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의 권위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의 권위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오직 백성들로부터 자기가 좀 인정받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인데 지금 여기에만 지금 더 훨씬 더 관심이 있는 이런 모습.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렇게 했다면 이것이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줘야 될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서기관들의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을 건축해 오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진짜 어쩌면 구약으로부터 끊임없이 지시하고 오시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버린 어쩌면 하나님의 보내신 진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아 그분을 버린 건축자들이죠.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에 가장 요긴한 돌이 지금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것을 버리는 건축자들 바로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 그 이야기에 나와 있는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악한 농부들. 자신들이 농부라는 사실들을 까마득히 잊고 있다. 자기들이 소작세를 내야 된다는 사실은 부정하고 싶은. 끊임없이 이걸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도 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것마저도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 욕망,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명분을 내세웁니다. 명분. 내가 누군, 우리 이건 어떤 해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성지는 이래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정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신들의 권위와 권익이었어요. 자기에게 이익, 내 것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러니까 내 것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도 신성모독죄,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로마에 지금 자기는 예수님은 로마에 지금 세금 받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23장 2절에 가보면은 막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막 거짓을 덧씌워서 예수님을 이제 모함하는 이런 모습으로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들은 아까 우리 정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네 가서 스스로 한번 의인인 채 해봐라. 의인인 채 하면서 질문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들 스스로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인, 하나님이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실 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들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대제사장이다. 나는 서기관이다.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늘 권위를 부여하고 자기가 스스로 의인인 채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다. 스스로 의인인 채한다고 스스로 권위를 내세운다고 의인이 될 수 있는가? 담임 선생님께서 좀 멀리 가시면서 반장에게 완장을 채워주면서 반장 이제 완장 채웠어. 야, 좀 네가 내 돌아올 때까지 한 3일 정도 휴가를 털 테니까 3일 정도 좀 네가 우리 반 좀 잘해라. 완장 채워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나오는 엄석대처럼 반장 담임 우리 교사의 그런 뭐 지침 뭐 이런 모든 다 뛰어넘는 월근을 행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와서. 도리어 저는 더 초라해질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는 어쨌든 강한 권위나 막 내세우기 때문에 막 좀 수그린 것 같아도 뒤에서는 온갖 욕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자신들의 권위는 스스로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의인인 차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은 누가 알아줄 수 있겠는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지만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누가 그를 사실은 와,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줄 수 있겠는가? 스스로 자기에게 권위를 부여하면서도 정작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 권위를 주시는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고 자꾸 부정하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결국은 자기가 사실은 죽는 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죠. 회개하라 그러면은 회개하면은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는데 내가 이거 지키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섬길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좀 나는 없는 것처럼 막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포도원 우리가 세를 낸다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나는 소장농에 불과하다. 이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지금 이 주인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오래 참고 또 이렇게 베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잊은 채 그냥 이 아들만 죽이면 다 독재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자신만 더 초라해지는 것이죠. 나중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습. 옛날에 그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 관상가 양반 하면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막 그래가지고 그때 내고 난 다음에 우리 세조적 사람이 막 반대파들 다 숙청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됐던 사람이죠. 물론 역사에서는 평가가 여러 가지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통치 참 잘했죠. 그러나 끊임없이 그는 조카를 죽이고 반정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다. 이런 요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스스로 내가 뭐가 됐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꾸 스스로 좀 기고만장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인정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 자기에게 이 권위를 부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권위까지도 때로는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그러면서 나중에 피비린내 나는 막 전쟁을 하고 권력 의지만 막 강하게 가지고 있는 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게 되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들 또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와 있는 이 악한 농부들,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권위를 스스로 부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인이 아닌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포도원 맡은 농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또 만인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뭐 스스로 권위를 부여하려고 할 때, 스스로 자기가 막 뭔가를 권위를 뭐 만들려고 할 때, 거기에서는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더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늘 겸손하신 분들이고 또 열심히 또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겠지만은, 혹시 내가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모습들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해 주셨던 그분들로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스스로 그것을 막 더 얻기 위해서, 그것을 좀 잃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막 지나치게 오버하기도 하고 월권을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 맡겨진 그 일마저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될 성전마저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들처럼 자기의 권위 이거 한번 막 끝까지 지켜내려는 그 욕심 때문에, 자기의 권익을 더 한번 확보하려는 이 욕심 때문에 스스로 의인인 채 하려고 하는 그 지나친 그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마저도 일마저도 아니면은 도리어 더 자신의 권위도 없어지는, 더 초라해지는 이런 모습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인데요. 오늘 이 전체 이야기는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산 돌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의 돌이 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반대할 줄 알면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였죠.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성전을 바라보고 계셨던 관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무너진 성전, 색다른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는 성전이라면 이것은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퉁이에 머리띠 되셔서 새로운 성전이 되셨고, 예수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살리는 그런 성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들을 바로 이 산돌이 함께 연결될 때마다 우리도 작은 리빙스톤, 산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뭐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늘의 문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은 바로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하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고 그분과 함께 교통할 때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살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는 곳,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곳, 세상의 시름과 아픔과 절망이 치유되는 곳, 바로 그것이 성전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성전을 세우시고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성전에 들어가셨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결국 자신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새로운 성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죽이는 농부들을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은 생각보다 더 사악하고 악랄했습니다. 잔혹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상속자이므로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포도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고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작농 내지도 않고 반항하고 있는 이들을 때문에 포도원을 다 불태운 게 아니라 없앤 게 아니라 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다른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농부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들은 흩으시고 진멸하시고 깨뜨리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건축자들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돌로 여겨서 버렸습니다. 아들, 히브리어로 벤입니다. 그리고 돌은 에벤. 어떤 사람들이 이게 어느 위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들은 아들은 죽였고 돌은 버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돌을 딱 통해서 건축자들의 이 버린 돌이었지만 그 돌을 취해서 모퉁이의 머리뚤로 만드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새로운 성전으로 지금 창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 이 악한 농부들은 심판받는 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셨지만 보통 사람들, 보통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자기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전혀 쓸모없는 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버립니다. 어떻게 날만 섬기냐. 어떻게 희생하냐. 야, 그리고 메시아이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말이 돼? 예, 버립니다. 이건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또 힘도 가져야 되고, 권력도 가져야 되고, 재력도 가져야 되고, 더 강해야지. 그래야지, 뭐, 그런 집을 지어야지. 사람들을 살리지. 아니, 무슨, 그런 초라하고, 늘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는 없어지고, 이런 돌로 무슨 집을 짓냐. 이것이 이제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이유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적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세상과 똑같으면서 세상보다 더 나은 방식 가지고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다른 방식.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을 택해서 모퉁이에 머리뚤로 삼으셔서 결국은 새로운 성전을 만들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 예수님께 딱 붙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삶을 얻습니다. 삶이 회복됩니다. 진짜 자기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까지 건축자들처럼 예수님은 쓸모없는 돌이다.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돌이요. 그 돌에 의해서 가루가 되고 진멸당하고 뭐 없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산돌, 생명을 주는 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돌, 진짜 사망을 주는 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의 교회 안팎의 삶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PBS를 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은 뭐 에베소서 뭐 전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 성령님이 하셨던 일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그 아들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단어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무한반 계속 지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모든 마음을 통일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계획의 중심에 선 것도,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일에 기인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바울사도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는 오직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터 위에 세워지지 않고서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구원, 의롭다함을 칭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 바로 그것이 터가 되었다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시야가 바뀌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될 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도 결국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터가 될 때 가능한 일이다. 이 땅에서 수많은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결국 예수님 그분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들 속에서 들어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에베소에서는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 가운데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풍속을 따르고 여전히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또 그냥 사탄, 이 세상에 주름 잡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따라서 지금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관계 맺음으로 말미암아 산돌이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생활,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진짜 어쩌면 전부여야 합니다. 산돌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머리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공부, 오늘의 직업,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지금 어쩌면 지시를 받아야 될 머리, 권위, 바로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말씀. 그럴 때 우리 삶이 의미도 있고 살아있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약한 농부들, 끊임없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지금 지금까지 틀에는 맞지 않고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나름대로 성전, 성전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것과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늘 배척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로마의 황제 그 다스림에 그냥 보내서라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지금 책 잡고 엿보고 그냥 몰아내고 그 마음 뭐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희생하고 섬기고 죽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짜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거 나한테 좀 안 맞다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내가 지금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니 예수님 또 내게서 또 죽으라고요? 아니 여기서 나로 하여금 또 섬기라고요? 아니 여기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라고요? 그럼 예수님 제발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차라리 저기 로마 황제 밑에 가서 다스림 밑에서 빨리 좀 처형당하시라고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수님의 가신 길, 예수님의 삶의 모습, 우리의 길과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거 되게 싫어하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기도. 이 삶이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참 쉽지 않은데 누구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참 기분이 안 좋은데 제가 이렇게 당하고 사는 것이 맞습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의 기도가 없이는 매일매일 은혜가 없이는 갈 수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던졌던 질문, 당신이 뭔데?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뭔데? 나한테 지시해야지. 네가 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방해해. 지금 이런 질문이잖아요. 예수님, 왜 나에게 명령하냐고? 아니,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으면 그걸로 땡! 그걸로 끝이지. 왜 내 삶에 자꾸 들어오셔가지고 간섭하시냐고? 내가 지금 내 아내한테 뭐 이렇게 하든 말든,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하든 말든,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든 말든 아니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이런 질문이잖아요. 뭔데 네가 뭔데 지금 이렇게 하냐고. 예수님은 야 네 그렇게 하면 너 죽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걸 청결해주고 있는데 아 당신이 뭔데 와서 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까지 와서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리띠로 인정할 때 여러분들 삶에 성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언제나 진짜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예수님께서 중보자 통해서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바꾸는 거죠. 이미 이곳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라고 바울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마음껏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해도 나의 정말 죄의 문제가 예수님께 다 이루셨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마음껏 나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막 절망하고 힘들할 때 많지만 예수님이 야 내가 이겼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이루어진 성전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확 담대히 나아갈 수도 있고, 그동안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 관점을 가지고 쟤는 아니야 쟤는 아니야 계속 갈라치기 했어요. 야 남자 여자 갈라치기, 종과 자유자 갈라치기, 또 유방인과 유대인은 갈라치기,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갈라치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갈라치기,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들 갈라치기, 이 세상의 지금 방식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야 하늘과 땅이 지금 우리가 하나 되고 성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있었던 막힌다면 다 허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야.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라고 이야기해. 세례받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죠. 다시 태어남으로만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다르게 보였고 정말 대충 틀리게 보았던 분들이 이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다채로움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다양성이 인정되고 다채로움 인정되니까 굉장히 뭐 일곱 색깔 무지개와 같은 이렇게 확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 문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금 내는 거 맞다. 야, 좀 내라. 야, 하나님이 부여하신 저 일꾼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들한테 세금 내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바울사도도 로마서에서 위에는 권위한테 순종하고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물론 이제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한다는 의미 속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뭐 퀘션 마크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세금은 맞다. 왕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왕명을 따르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삶에 진짜 생명이 막 약동할 것.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반 삶 가운데서 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권위가 인정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장 의미가 있으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울이 계속 하면서 찬양 찬양 저는 막 이번에 PBS 하면서 굉장히 감동이 이렇게 막 야 예수님께서 정말 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없었다면 우리의 찬송이 얼마나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뭐 이런 때문이 없다면 우리에게 얻는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아니 이것도 안 해줬고 나는 누구보다 뭐하고 누구보다 가난하고 누구보다 뭐한데 내가 어떻게 막 찬양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막 묵상하니까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럼 이미 얻은 것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성전인데 또 우리가 성전인데 예수님을 얼마만큼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예수님 명령하실 때 진짜 나는 거기에 온전히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을 다시 점검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예수님의 권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로 넘기려고까지 합니다.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로 넘기려고 하는 바로 이들. 이들이 만약 자기 인식들이 자기의 권위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정말 이 포도원 주인이 주는 풍성함을 더 많이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권위이죠. 주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이 유산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아들을 죽이는 바람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려고 하는 속셈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초라해지고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타인의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는 이 결과가 결국 자신마저도 망하게 되는 이런 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가이사의 것, 그 흉상의 데나리온의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지. 그리고 이미 우리는, 우리에게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것이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만큼 우리는 사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가장 큰, 가장 우선적인 존재, 이게 될 때 이게 첫 단추죠. 여기서부터 다른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도 인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문제들도 해결되게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해결되면 그 다음 부차적인 우선순위 이거 하나하나가 다 풀리는 것이죠. 바로 이게 결국은 예배 회복이고 우선순위가 됨으로 말미암아 삶이 질서 잡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권위, 진짜 입으로 말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인 나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는가? 바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칠 수, 뭐 우리 얼마든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부분들은 결국은 자연스러운,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 삶을, 하나님 형상도 지음받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가운데서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적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본다면 결국은 순서가 있는데요. 저는 뒤에서부터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들, 그리고 진짜 새로운 성전을 만드신 모퉁이의 머릿돌,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자신이 부여받은 권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있어서 한계가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이 땅에 우리 주어진 모든 일상생활,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하는 생활이든지, 교회 밖에서 하는 생활이든지, 뭐 믿음 안에서 하는 생활이든지, 또 밖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인지, 뭐 여기만 하나님 나라고 밖은 뭐 세속의 나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다, 이게 인정된다면은 내가 지금 밖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형상으로 지음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마저도 조금은 바뀌지 않겠다. 세상이 너무나도 지금 아픈 관계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삶에 지금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 진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태도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얻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잘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정말 생명의 또 돌, 생명인을 주시는 산돌이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자신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